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지난주와 본문은 똑같습니다. 같이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그런 일기를 또 주셔서 우리가 상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82번째 시간으로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본문이 똑같아서 잠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스트레인저, 나그네라는 것이 또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냥 터벅터벅 그냥 하염없이 무슨 길을 걷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갓 쓰고 뭐 개나리 보찜지고 뭐 이러고 이제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날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자국민이 아닌 사람. 즉, 타국인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는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타국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 축적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약자겠지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태생적인 어떤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그런 이방 거류민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했을 때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도 나그네라 부르신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체류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영구적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영구한 도시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거쳐가는 사람들로서 임시 체류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그곳이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한 영구한 도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며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실제로 성도들 삶 속에서 주변에 이제 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돌보고 이제 환대하는 그러한 문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 아, 내 정체성이 나그네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제 상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육신적 조상이면서 또한 모든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내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그 땅에 도시를 아브라함이 짓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내내 나그네로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민족적으로 나그네로 400년을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 최전성기의 왕국을 이루는 그 시기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민족 전체가, 국가 전체가 나그네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신약 성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그네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흠정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접속사 for를 다 이제 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의무인 것이고, 이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대접이라는 의미 자체도 그냥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고, 식탁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잠자리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엔터테인의 그 이제 단어의 의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어에 보면은 이제 f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차원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제 잊지 말라, 또는 형제 사랑의 이제 차원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는 명백하게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제와 천사를 환대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인과관계로 이렇게 이제 같이 어떤 그 이유의 관계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엮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존재보다도 근본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환대한 문제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는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사람이 천사를 봤는데 천사로 딱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인, 그런 얘기가 성경에 실제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일단 전체 그 어떤 그 상황을 딱 요약해주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방문객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인데 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에서는 그 이제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혹은 자기 집 안으로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그런 어떤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일종의 그 의무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예와도 또 관련되는 문제였다.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렇게 묵으러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집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미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거 혹시 그 조금이라도 그 천사로 알아보고 그렇게 좀 대우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2절에 보시면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에 이 세 사람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세 남자가 왔다는 것 그냥 천사가 아니라 사람 남자가 세 사람이 와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 사람을 당연히 사람으로 남자들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입증해 주는 게 이제 그 오늘 우리 그 이 본문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나 또 그 다음에 나오게 될 롯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unwares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그 18장의 10절쯤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그냥 나그네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에 사라가 그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어떤 방문자 또는 나그네는 아니구나 최소한 대언자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확하게 이 세 남자들의 이제 정체는 뭐였냐? 첫 번째, 이들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남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이랬죠.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셋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별이 없어요. 또 16절에서도 보면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정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man이거든요. men, 그러니까 man의 복수형으로 men이거든요. 이거를 물론 한글로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정별이 좀 불분명할지라도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데서는 성수 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어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전부 남성형으로 돼 있습니다. 남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줬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 사람의 정체성, 첫 번째는 제가 남자들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이세 사람의 정체성은 천사들이었습니다. 18장에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박형제는 이 사람을 천사들이었다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까? 예,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 천사는 그 앞장에 18장 16절에서 그 남자들로 묘사된 사람들이에요. 16절에서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가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왔던 남자들이 셋이었는데 그중에 지금 둘이 먼저 소돔 쪽으로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의 그 죄악된 상황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제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 사람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는 남자들이었고 천사들이었는데 세 번째 정체성은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죠. 자, 여기 주에 해당하는 것이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 그 모든 이 올바로 된 성경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주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라에게 지금 아들이 생길 것에 대한 이미 그이 생식 능력을 다 상실한 사라에게 임신이 될 것에 대한 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18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주체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성경에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또 18장 20절서부터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 남자 또는 천사가 지금 주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three men 남자 세 남자의 형태로 나타낸 존재는 angels,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처음에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나그네로서, 단순한 나그네로서 환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건 아니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이제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점점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들이 천사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는 롯입니다. 그 19장에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아까 히브리스터 말씀대로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받아들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왜 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롯은 정말 폐역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것이었는데요. 19장 1절부터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어떻게 돼 있었죠?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이제 땅으로 허리를 굽힌 것으로 돼 있었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제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주는 영어로는 LORD에 그 이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했는데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줬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뭐 어떤 유월절 누룩 없는 빵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지금 어떻게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이제 대접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의 경우에도 이 두 남자를 처음부터 이제 천사로 알았을 가능성은 없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지나치리만큼 환대한다는 느낌을 여기서도 받게 되잖아요. 이 남자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맞이했다. 내 주라고 불렀다. My Lord. 주들이라고 불렀다. 자기를 종으로 낮췄다. 그 밤시간인데도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환대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좀 천사로 이렇게 이제 인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유다서의 그 설명입니다. 유다서로 한번 가보시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6절에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금 언급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불로 보복을 당했다, 불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얘기를 볼 때 창세기 19장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자기들을 음행에 내줬다 하는 이 표현도 보면은 창세기 19장 상황입니다. 이 두 천사가, 그러니까 두 젊은 사람이 롯의 집에 이렇게 그 밤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 도시에 어느새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것이 삽시간에 도시에 퍼지면서 19장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남자들이에요.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지금 이 남자들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함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유다서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trange fles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스트레인저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의미하는 그 스트레인저를 의미하는 그 이제 그 이 단어와 이 여기서 낯선 육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스트레인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제노스로 돼 있고 여기서 낯선 육체에 해당하는 이 낯설다 할 때 스트레인지는 이것은 이제 헤테로스로 돼 있다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거 학교에서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거죠. 여기서 쓰인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롯이 이 두 남자가 이제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것을 봤을 때에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마을을 지나는 그 도시를 이제 방문한 어떤 방문자 나그네들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기품이 느껴진다 뭐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스트레인지 플래시는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처음에 이들을 받아들일 때는 히브리서가 말씀한 대로 그들이 누군지 천사인지 알지 못한 채 받아들였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에도 창세기 19장의 11절 이후의 상황에서는 이들이 일반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19장 10절 상황을 보면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두 천사죠. 남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또 이 13절 그 뒷부분에도 보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볼 때 이때쯤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이 천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로 요 두 이야기에서 그 이 천사 천사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에서 그 나그네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덤으로 이제 그렇게 봤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 얘기만 잠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네. 그러나 천사의 등장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은 또 맞습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에서 이제 에인절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예요. 우리 그 뭐죠? 스페인어에서도 그 이런 앙겔로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대로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그대로 음역을 하는 것인데. 그 앙겔로스의 원래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자, 이 어떤 그 대리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원래 앙겔로스고 그게 이제 엔젤이 된 거예요.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경우에 보면은 천사는 원래 영이라고 했는데 영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없어요. 스피릿인데 그런데 영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원래 사람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엘리사 이야기에서 보게 되죠. 엘리사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수레와 그 천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 젊은 종의 경우에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들인 천사들이 사람 옆에 있을 때에 영들 본연의 모습으로 있게 되면 사람이 시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는 시각적으로 분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어떤 아주 놀라운 광채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번개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칼을 빼들고 있는 두려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들을 그냥 세 남자들로 인식했던 것이고 롯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 천사가 그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그 도시,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이제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래서 쭉 측량하는데, 17절에 보시면,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잘 보시면,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얼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큐빗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5cm에서 55cm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뭐 대략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네, 그것이 이제 1, 예, 큐빗인데, 그 길이대로 이렇게 이제 재는 건데,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사람보다 길다는 건가요? 짧다는 건가요? 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천사의 그이 영적인 어떤 몸,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수 없는데, 그 치수가 이 사람의 치수하고 똑같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사람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이 이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든 그 발달 과정, 육체적 발달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성인 남성이 되신 케이스고, 이제 영인 그 천사 중에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될 때, 그것도 이제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 될 때에, 그때에 완전히 사람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천사의 사이즈 자체가 사람하고 이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18장과 19장에서 이제 좀볼수 있는 그 어떤 천사의 특징,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히브리서에서 그 나그네 대접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천사 대접한 얘기를 같이 언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 숭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명백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면 천사 숭배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심지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봤을 때에 이 천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가 만만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넙죽 엎드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권장하는 건가요? 금지하는 건가요? 네,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 분명히 해놓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성경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환상을. 뭐 방언기도 막 하는 가운데 뭔가 환한 빛이 비치면서 뭔가 빛나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딱 보여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나 많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숭배를 받으려 하는 천사는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천사라면 여기서 너는 그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걸 언급하셨어요. 제가 문맥을 설명하지 않고 이 표현만 이제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이렇게 표현했죠. 자,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은 뭐 백이면 백, 만이면 만이 전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천사들이 맞지요. 맞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그렇게 할 때에 그 반역에 동참한 그러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그런 이제 반역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천사들 어떤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 외에는 성경에서 천사가 스스로 숭배 경배를 받으려고 한 적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명백하게 성경은 천사 숭배는 금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나그네 대접과 왜 천사 대접을 함께 묶어놨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분명히 어떤 나그네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은 1절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형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형제 사랑.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그네 대접인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이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나그네 스트레인저라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땅도 상속받지 못하고 또 고위직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내게 다시 그 똑같은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호의를 베푸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를 베풀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해줄 거야 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좀 가식이 있는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지금 모든 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우위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갚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가식이 없는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그네의 예를 이제 그 형제 사랑의 어떤 그 이제 예로 이제 이렇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심 없이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 호의를 베푼 대상이 단순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동일한 어떤 권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사를 환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환대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거를 조금 공부하느라고 최비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불교에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제 병든 비구를 보고 승가를 꾸짖으면서 나를 시봉하려면 병자를 시봉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또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부처에게 드리는 최상의 공양이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널리 회자된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성경과 좀 유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뭔가 불교가 말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는 그 중생에 이익되게 하는 게 부처에게 무슨 드리는 최상의 공양이다, 이런 식의 말 이거 자체는 윤회를 전제로 해서 인간의 그 업보를 이 세상에서 이제 잘 쌓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이 전제도 다르고 동기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야말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사실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 비슷해 보여도 이것은 그 전제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다, 결과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선행, 휴머니즘적인 어떤 선행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 귀한 일일까요? 너무 그 질문을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나요? 예, 당연히 귀한 일 맞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한 거죠. 예수님께 한 것,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한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하나님을 환대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뭐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문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천사로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환대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귀한 게 맞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일이 맞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한 오늘 본문의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기에 의하면 이 접속사포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나그네 환대하는 문제와 천사 환대하는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을 향한 선행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이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할 때 조금 더 요지가 분명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그네를 홀대한 것이 곧 하나님을 홀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예. 우리가 무심코 어떤 그 약한 자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심코 그들을 홀대한 것이 곧 하나님을 홀대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하고도 좀 유사해요. 뭐냐면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주께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한 태도와 똑같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그네에 대한 그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해서 한 태도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전체 문맥에서 보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제 사랑에 그게 얼마나 정말 진정성 있는 형제 사랑이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그네 대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개를 잘 숙이고 얼마나 그들을 환대하느냐 이거가 시금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느냐의 그 문제가 형제 사랑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정말 진실된가? 그것은 강한 자에게 표현하는 사랑보다는 약한 자에게 표현하는 사랑에서 더 잘 드러난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오늘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도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대접과 지금 천사 대접을 지금 묶어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작은 식탁이 하늘의 사역과 맞닿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그네를 맞아들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사역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참 다른 의미에서의 나그네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잠깐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